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2021년 신년 40일 특세 23일째 되는 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운 새벽에도 새벽에 일어나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국내의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본문에서 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이 바울의 숨가쁜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밀레도 항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바쁜 일정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대신 배가 밀레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약 한 45km 떨어진 에베소에 전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자기와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17절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은 것은 바쁜 일정 탓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자기로 인해 대규모 반기독교 군중집회가 있었던 까닭에 그와 같은 사태가 재발이 돼서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의 모판가도 같은 에베소 교회, 자신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사역해서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과 꼭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3년이나 되는 세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서 석 달은 회당에서 그리고 2년은 두란도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노로 떠나기 전까지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봅니까? 참 바울처럼 신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이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을 할 때도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하면서 불같이 헌신해놓고 조금만 중반으로 가면 나태해지기 시작해서 끝부분에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헌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이 흘러봐야 알죠. 미국 교회를 보면은 저는 그 미국 교회에서 몇 번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보통 20년, 30년, 40년 묵묵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백발이 허연 집사님, 장로님들이 수십 년째 교회를 안내를 또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초지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사역 첫날부터 떠나기까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양육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울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회적인 신실함을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너희 장로들이 다 함께 경험으로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얼마나 유명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품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와 마주하고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죠. 이때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가 본 바울의 모습은 이 뛰어난 설교자, 쉬지 않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리더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너무나 따뜻하고 깊은 목자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모든 겸손, great humility, 지극히 큰 겸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하게 에베소 목회를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숨기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아가 죽이기 힘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베냐민 가문의 후예죠. 부잣집 아들이죠. 또 당대 석학 가말리엘의 수제자죠. 그것은 요즘에 하버드 대학교 아주 그 교수급입니다. 그런 명성을 날리던 그는 얼마나 교만에 가까운 자존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까? 여지간한 사람은 상대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교만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발을 씻고 섬겨주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을 만난 바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한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염되었어요. 그래서 그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따뜻하게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겸손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날마다 같이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특별 간증해 주셨던 미국 워싱턴주 동양계로 최초의 상원의원이 되셨던 신호범 의원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연세가 78세가 넘으신 데다가 미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으로서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유명 정치인이셨는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방에서 개인으로 만날 때나 집회에서 강의하실 때나 누구를 만나실 때나 그 겸손하신 모습이 부드러운 모습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분이 신앙인이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한 결과로 몸에 배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진리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몸에 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과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을 칼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목회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 눈물의 목회를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목회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신학교 교수와 현장에서 오래 목양한 목회자의 차이는 눈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은 가슴에서부터 나옵니다. 현장에서 양들을 부둥켜 안고 씨름해본 목자만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애틋한 마음을 가지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양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보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휴가를 가 있어도 항상 성도들 생각이 나는 게 목자죠. 특히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진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스토리를 보고를 받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동부구치소에서 옮겨간 그 재소자들이 또 이걸 퍼뜨리지 않을까 지금 패닉 상태잖아요. 그 옮겨간 또 교도소에 계시는 또 우리 성도님도 계셔서 제가 중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국에 그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는 성도들 또 넘어져서 또 다치신 분들 암이 다시 재발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사업이 안 돼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그런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사역 리포트를 받아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중보기도팀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목약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도 나지만 또 사람을 다룰 때는 또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이 당합니다. 바울도 그런 일이 많았죠.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 억울하게 오해받고 욕먹는 일이 다 많은데 이걸 속을 다 뒤집어 목회자가 보여줄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설명하고 변명할 수도 없어서 끙끙 소갈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밤새 잠 못 이루 꿈틀거리기도 하고 또 제 안에 몰래 혼자 차 몰고 나가서 이 울음을 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목회자들 컨퍼런스에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아침 기도 시간에 엎드려 제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한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님 제 속 썩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하면서 막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분이 중형교회를 잘 목회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주 명망 있으신 분이고 겉으로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씩씩한 매너를 가진 분이어서 저는 이분은 정말 걱정 없이 순조롭게 목회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울면서 주님 제 속 썩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동병상련 가슴이 짠했습니다. 이 목양을 하다 보면 자기만 아는 억울하고 힘든 응어리들이 가슴에 쌓이죠. 그렇지만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죠. 천하의 바울도 그렇게 성공적인 에베소 목회를 하면서도 실은 그런 눈물의 목회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토해내며 기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저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의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디 천국에서만 씻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괴로움을 쏟아내며 눈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아픔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폼 잡을 건 없잖아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항상 그 기도 방석에 눈물이 가득했죠. 또 영혼을 목양하는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 방석도 눈물로 젖어 있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장님들, 자기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 없어지지 않고 쌓일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의 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참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은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핍박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간계를 부리고 핍박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갖 거짓 누명을 다 씌워서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재판을 회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조언이 있습니다. 한 목사, 목회는 한자로 딱 한 글자로 표현되는데 이건 참으린 자다. 외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가난해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욱하고 싶어도 참고, 슬퍼도 참고, 지쳐도 참는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참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든 광야도 어느새 뒤로 와 있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 선배님의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징합니다. 목회를 오래 잘하는 그 목자들의 공통점은 참으린 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으린 자입니다. 아이를 참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까지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 졸이고 힘든 과정을 많이 겪습니까? 한 번은 그런 부모 마음을 모르고 막 부모한테 박박 대드는 젊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너 꼭 결혼해서 너 같은 아들 낳아라. 너도 자식을 키워보면은 부모 마음을 알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놀랐어요. 달려왔어요. 우리 애가 정상이 아닙니다. 왜 정상이 아닙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없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참고 기다리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것은 참으림자입니다.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게 다 목회 현장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여러분, 순장이 되셨잖아요. 1, 2년 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순원들을 가슴에 품고 또 참아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 연수만큼 순장을 한 분도 계세요. 10년, 11년째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죠. 주일학교 선생님도 시작하셨으면 몇 년 하고 끝내지 마시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또 품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 예수님의 음성 듣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수식하는 표현들이죠. 목회란 한 영혼을 섬기는 거지만, 성도를 섬기는 거지만 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내가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목양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나라 다스리는 분들도 목회자 관점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목자가 양을 품듯이 국민을 섬기면 돼요. 분열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사장도 자기 부하 직원들을 이 고객들을 목자가 양을 품듯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나는 지금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바울의 리더십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들도 많으시지만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이 각각 뭐 300명 이상씩 계십니다. 커피 브레이크 리더들, 또 CES 멘토분들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은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은 다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힘든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돌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이 작은 목자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청년 집회 갔더니 어렸을 때 꿈이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영화감독 되는 게 꿈이었고 대학생 때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다시 태어나셔도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곰이 생각해보니까 목회가 쉽지는 않았지만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지만 다시 태어나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인생이 참 가장 100% 뿌듯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추운 겨울 새벽에 사실 이 텅 빈 본당에서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지난 지금 며칠째 한 190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카메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카메라 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애틋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국을 쉽게 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이스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항상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가 순장님들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에베소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던 바울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며 주를 섬기듯이 목양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순원들을 품고 기도하는 순장님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CS 멘토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예수의 마음, 바울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